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네, 마태복음 15장. 네,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1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바다에 가까이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자와 눈먼 자와 말 못하는 자와 불구자와 다른 많은 자들을 데리고 그분께 와서 그들을 예수님의 발 앞에 두매 그분께서 그들을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며, 불구자가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자가 걸으며, 눈먼 자가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라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이 저희를 사로잡으셔서, 저희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 이제 병든 자들이 온갖 이제 질병이 있는 사람들, 아마 개혁성경에 각색 질병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그 질병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다 찾아왔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일일이 하나하나 고쳐주셨다. 이제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것과 비슷한 그 성경 본문들이 마태복음 8장에도 보니까 8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녁이 되매 그들이 마귀 들린 많은 자들을 그분께 데려오거늘 그분께서 자신의 말씀으로 그 영들을 내쫓으시고 병든 자를 다 고쳐주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께 나아오는 사람, 문제를 갖고 나아오는 사람을 한 사람도 왜 왔냐고 쫓아내지 않으시고 일일이 다 고쳐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14장 14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아오셔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사 그들의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니라. 또 9장 35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시고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환과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장 34절에서 36절까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들어오매 그곳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보고 그 지역 사방에 두루 보내어 병든 자를 다 그분께로 데리고 와서 그들이 다만 그분의 옷단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그분께 간청하더니 손을 댄 자들은 다 완전히 온전하게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당시에 지금 예수님이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시는 것이 30세 정도에 시작하셨다고 되어 있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명절을 세시는 것을 이렇게 계산해 보면 세 번을 이제 세시면서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지상에서 이제 그 공적 생애를 사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데, 이 3년 반 동안에 이스라엘 그전 지역에서 특별히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많이 하셨죠. 참 많은 그 병든 자들을 이제 고쳐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병이 고쳐진 사람들은 대단히 좋아했겠지만, 대단히 싫어한 사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그 의사들은 대단히 예수님을 싫어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밥줄을 다 끊어놨습니다. 이게 돈을 받고 병을 고쳐야 되는데 그런데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중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다 일시에 다 병이 나으니 이 꼼짝없이 아마 3년 반 동안은 이 의사들이 대단히 생계에 곤란을 겪지 않았을까. 병원을 접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병고침의 사역, 이러한 병고침의 사역은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하는데요. 이 병고침의 사역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것은 약속된 메시아의 사역과 관련이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은 어떠어떠한 표적을 너희에게 보일 것이다 하고 이미 성경이 구약 성경이 기록을 해 놨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이제 침례자 요한,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했던 침례자 요한이 이제 사역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침례자 요한은 이 예수님 이분이 과연 약속된 메시아인지에 대해서 좀 분명한 답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이제 여기 11장 2, 3절을 보니까 이제 요한이 감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듣고 자기 제자들 중에서 두 사람을 보내어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 오실 그분이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리오니까 이렇게 묻는 장면이 있습니다. 과연 이 예수님 이분이 자신이 요르단강에서 직접 침례를 주면서 이스라엘에게 공개적으로 드러나도록 이렇게 소개했던 분인데 이분이 정말로 약속된 메시아가 맞는지에 대해서 조금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메시아야 이렇게 직접 얘기하시질 않고 성경 구절 하나를 인용하십니다. 11장 4절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가서 너희가 듣고 보는 그것들을 요한에게 다시 보이되 곧 눈먼 자들이 시력을 받으며 다리 저는 자들이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정결하게 되며 귀먹은 자들이 들으며 죽은 자들이 일으켜 세워지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된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성경 이사야서를 인용한 구절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사야서 35장을 한번 펴보시면 예수님 오시기 한 700년 전쯤에 대언했던 이사야가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사야서 35장에 이제 35장 전체가 지금 메시아에 관한 장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죠. 광야와 적막한 곳이 그것들로 인해 기뻐하며 사막이 장미같이 피어 즐거워하고 그러니까 지금 처음부터 뭔가 이렇게 뭔가 지금 기쁨, 새롭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네요. 무성하게 피어 기쁨과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빼어난 것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생명을 이야기하면서 뭔가 회복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그들이 주의 영광과 우리 하나님의 뛰어나심을 보리로다. 주의 영광을 본다는 것,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다시 나타나심. 그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연약한 무릎을 굳게 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르기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렇죠. 지금 재림에 관한 상황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그러니까 약속된 메시아가 오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원수를 갚으시리니 곧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리라. 그분께서 오셔서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약속된 메시아, 구원자가 오시는 것에 대한 그러한 장인데요. 그때 5절에 보니까 그때, 그러니까 구원자가 오실 그때 어떤 일이 있냐. 그때 눈먼 자의 눈이 열리고 귀먹은 자의 귀가 열리며 그때 다리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광야에서 물들이 터져나오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분이 참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그 표적, 그것을 어떻게 보이실 것이냐. 눈먼 자의 눈을 열어주고, 귀 먹은 자의 귀를 열어주는, 다리 저는 자의 다리를 굳건하게 해서 사슴같이 뛰게 하고,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게 만드시는 이러한 것이 표적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메시아에 관한 표적은 여러 부분에서 다양하게 기록되었지만, 이러한 메시아의 사역, 병든 자를 치유하는 이 사역, 이것이 이제 대단히 강력한 그 메시아의 표적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 이렇게 메시아를 보내시는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분은 출애굽기 15장에서 자신을 치유하는 주라고 계시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빠져나와서 마라라는 곳에 도달했을 때 물샘을 발견했는데 그 물이 써서 마시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를 통해서 나뭇가지 하나를 그 샘에 이제 던지게 해서 그 물을 고쳐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너를 치유하는 주니라. 우리가 이것을 여호와 라파 이렇게 보통 부르죠. 치유하는 주님.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오시는 메시아께서 이제 오셨을 때 사람들의 병을 치유한다는 것입니다. 병은 성경에서 죄와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나병이 그렇죠. 병을 치료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읽은 이 본문, 모든 병든 자들이 고쳐지는 이러한 장면을 놓고 이제 교회가 이 본문을 해석하는데 좀 다른 입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본문이 교리적으로 교회와 상관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은사주의자들, 은사운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 또 언약신학자들, 이러한 사람들의 경우에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교회가 영적인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모든 그 표적들도 다 교회와 연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 신약 교회에서도 그 병고침의 은사, 성령님의 은사들 중에 하나였던 그 병고침의 은사를 통해서 이러한 지금 이참 눈먼 자들이 눈을 뜨고 말 못하는 자들이 말을 하게 되는 이러한 치유의 기적들이 현재에도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야만 하고 또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본문이 교리적으로는 교회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또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의 입장은 이스라엘과 교회는 엄격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대주의가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때 저도 뭐 다른 사람들이 분류한다면 뭐 세대주의자라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대주의라는 것이 각 세대마다 구원의 방도가 다르다. 그걸 가르치는 것이 세대주의가 아니라 가장 큰 특징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는 것과 지금 얘기한 두 번째로 교회와 이스라엘은 엄격히 다르다. 그걸 가르치는 게 세대주의거든요. 그다음에 성경의 이 전체적인 주제가 인간의 구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 왕국을 통해 받으신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게 세대주의인데요. 어찌되었건 이제 세대주의 교리를 붙잡는 사람들은 이러한 본문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것과 같은 이러한 본문이 교리적으로는 우리와 관련이 없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병고침의 은사는 방언의 은사 등과 더불어서 교회의 기초가 놓여질 때 필요한 은사들이었기 때문에 기초가 완성되었을 때는 더 이상 그 기초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이후에는 그친 은사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될 때, 그렇게 이야기하게 될 때, 저도 이제 후자에 속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게 될 때, 우리가 조금 또 건조해질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본문들,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들이 교리적으로 전부 이스라엘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와는 전혀 연관성이 없다. 또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것을 또 놓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리적으로는 이스라엘과 교회가 분리되면서 방금 우리가 읽은 구절들이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그 메시아에 관한 그러한 구절로 우리가 교리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영적으로 볼 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에는 교리적이고 역사적이고 영적으로 해석하는 그세 가지의 것들이 이제 병행이 되는데, 영적으로 해석하게 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이 모든 유익을 취하게 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이 말씀은 분명히 필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그 부분을 좀 잠깐 나누려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오늘 본 대로 예수님께 나아오는 그 모든 사람들은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병고침과 이 마귀 들림으로부터의 해방은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인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해방의 그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병고침으로부터 해결되는 이 문제가 구원의 문제, 죄로부터의 구원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또한 그렇게 해서 일단 구원받은 그 성도들, 그 성도들의 그 삶의 구석구석에서 우리가 모든 분야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우리의 삶이 그 회복되어져 가는 그러한 문제의 모형이기도 한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 예수님께 나올 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그 병든 자가 병 고쳐지는 것에 우리가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처럼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 삶의 영역에는 계속해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들, 그런 상처와 그러한 문제들, 그러한 것들을 여전히 우리는 치유받을 필요가 있고 회복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고침을 받을 필요가 있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있고 우리가 배워야 할 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을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물론 예수님께 병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이 고쳐주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그 무리에 같이 섞여 있다가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신데 뭐손 마른 자가 거기 같이 앉아 있을 때저좀 고쳐주십시오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에 여러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살펴보려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직접 나온 사람들의 경우를 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제일 첫 번째 특징은 자기가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출발점입니다. 자기에게 뭔가 자기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심각한 문제, 심각한 질병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인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이제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기는 정결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기 현재 불결하다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병으로 그렇게 이스라엘에서 취급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을 불결하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셨죠. 자신을 불결하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상태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마태복음 8장에 또 백부장이 나오는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외칩니다. 주여, 내 종이 마비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고통을 받나이다. 이 사람은 자신의 문제는 아니지만 자신과 연관된 그 종의 문제인데 마비병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고통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종의 문제가 지금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집에 누워있고 거동하지 못하고 몹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9장에 12회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예수님께 예수님의 근처에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때 그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내가 그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온전하게 되리라 하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는 지금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여자가 지금 알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올 때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또 주여 내가 시력을 받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외칩니다. 자기에겐 시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지금 눈이 멀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 가나안 여자 즉 수로보닉의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외칩니다. 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내 딸이 마귀에게 몹시 시달리나이다. 이 엄마 또한 자기의 딸이 마귀가 들려서 딸이 그 마귀에게 몹시 시달리고 있는 그 사실을 알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출발점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출발점은 자신에게 뭔가 심각한 문제, 자기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인정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의 그러한 문제를 단순히 알고 인정한 데서만 그치지 않고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나병 환자, 혈루증을 앓던 여자, 눈먼 바디메오, 자신의 문제를 안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족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기의 딸의 문제, 이 가난한 여자가 자기의 딸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의 딸의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어떤 사람, 백부장은 자기의 종의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이 종의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네 명의 그 친구들에 의해서 들것에 실려서 예수님께 왔다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도달할 수 없으니까 지붕을 뚫고 달아내리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뭡니까? 친구들에 의해서,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자기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안 것, 인정한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함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길이 막혔으면 그 길을 뚫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 귀 먹고 또 말을 더듬는 그러한 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도 친구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자신들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를 알고 인정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들이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예수님께 나아오는데 고치면 말고 안 고치면 그만이지 그런 마음이 아니라 간절한 기대와 소망, 저분께 가면, 내가 저분께만 가면 내가 살 수 있다는, 내가 눈을 뜰 수 있다는, 내 다리가 고쳐질 수 있다는, 내가 말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간절한 기대와 또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다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실 때 어떤 사람들은 말씀만으로 고쳐주셨습니다. 내가 그 병으로부터 자유하라 하시면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직접 손을 대어서 그 사람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셨습니다. 소녀여,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달리다 굼 하시니까 어떤 사람들은 일어났습니다. 어떤 경우에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 진흙을 사람의 눈에 발라서 그 눈의 시력을 받게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옷자락에 손을 대도록 허락하심으로써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혈루증 여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서 병고침을 받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 나올 때 고침을 받을 것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나오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한 고침을 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가 없어서 지금 고침받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우리 인생이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을 쫓아서 늘 분주하고 질서가 잡히지 않은 채 허둥대지만 그러나 생활은 나아지지 않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탐욕의 병에 걸려 있습니다. 우리는 쾌락 추구의 병에 걸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기력의 병에 걸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게으름과 나태의 병에 걸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기와 질투의 병에 걸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움과 다툼의 병에 걸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만하고 거만한 그러한 병에 걸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용서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원한을 품는 병에 걸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 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거 병입니다.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그거 병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생각하지 않고 늘 자기에게 없는 것을 불평하면서 감사하지 못하는 병에 걸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도 자기가 일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고 게으르게 즐기려고만 하는 그러한 병에 걸려 있습니다. 우리는 다 병에 걸려 있는 자들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않습니다. 부부란 무엇입니까? 부부란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아내는 신부는 교회의 모형이 아닙니까? 남편은 그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 같이 사랑해야 하는 사람이고,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그렇게 복종해야 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아름다운 그러한 가정으로 세워져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부부관계가 깨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사춘기를 지나면서 세상에 휩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 세상 가치관에 물들어서 병들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아이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도록 아이들의 문제를 안고 예수님께 나와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공부하는 분야와 우리의 인간관계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 주님께 나와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 나아올 때마다 그러한 기대와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나왔을 때 그것을 고쳐 주실 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나오지 않는 것은 혹시 우리가 그분을 믿지 않기 때문은 아닙니까? 가지고 나와 봐야 그분께서 고쳐주실 수 있을까? 성경은 그것을 일컬어서 불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믿음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그것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가지고 믿는 마음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단지 우리가 모일 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골방에서 여러분이 주중에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무릎 꿇는 그러한 시간들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간들에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고쳐주실 것을 기대하고 믿는 마음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가고 있냐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여러분, 사람은 이런 말을 할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시몬에게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하신 그 말씀을 저도 믿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모든 시시콜콜한 문제를 제게 다 가지고 올때 저는 마음이 피곤해지면서 그것을 다 일일이 다 감당하고 해결해 줄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의 문제를 혼자서 도맡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 전에 저희 자매가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듣고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람에게는 이러한 문제를 참 많이 가지고 나오면 사람은 참 피곤한데 예수님은 참 이렇게 모든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얼마든지 나오도록 초청하시니 참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고백을 하길래 제가 아멘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최고의 의사가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환자가 이 세상에서 모든 질병을 다 고칠 수 있는 최고의 의사 앞에 가면서 이 병을 저 사람이 고칠 수 있을까? 못 고치면 말지. 이러한 기대도 없이 참 의심하는 마음으로 가는 것이 합당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인생의 최고의 인생의 건축가이신 그분께 우리가 나가면서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시고 건축해 나가실 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게 세워질 것인지에 대한 기대가 없이 그분에게 나아간다는 것이 참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여러분, 우린 다 각자 우리에게 문제들이 참 산적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문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을 자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각하시고 그 문제들을 안고만 있지 말고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각자가 골방에서 기도하실 때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 모임에 함께, 우리가 함께 모이는 모임을 모일 때, 하나님이 오늘도 내가 가진 문제를 회복해 주실 것에 대한, 우리의 문제를 회복해 주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같이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고쳐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치유하시는 주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 라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깨진 관계, 우리의 모든 병든 것들, 이러한 것들을 주님께 가지고 나오고 그분께서 우리가 믿는 마음으로 나갈 때 고쳐주시는 것을 우리가 자꾸자꾸 경험하십시다.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가지고 나왔어도 안 고쳐지더라. 어쩌면 여러분이 믿는 마음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지고 나와봤더니 안 들어주시던데요? 어쩌면 주님께서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영원히 안 들어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조금만 더 기다리라는 말씀이실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십시다. 치유하시는 주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고쳐주시는 그분께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아가십시다. 네, 우리 잠깐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께 여러분 각자가 좀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